잠시 후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 English with you.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입니다. 세상에게 당신은 단지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요. 한 사람에게 당신은 세상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의 전부라면,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세상과 같은 존재라면 오늘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배워가니까요. 라디오 무대 한국의 대중가요로 꾸며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곡 권진원이 부릅니다. 나만의 그대, 그대만의 나.
그댈 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이 떠올라. 사랑했지만 말 못하고 가슴만 아파했던 시간들. 그댈 보고 있으면 난 믿을 수가 없어. 오랫동안 그대 생각 지울 수 없어 흘렸던 눈물.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도 지나간 시간만큼이나 쉽지 않겠지만, 하지만 두렵지 않아. 그대와 함께 간다면 어떤 어려움 가로막아도 헤쳐갈 자신 있어. 고개를 들고 나를 봐. 언제나 함께 갈 거야. 나만의 그대, 그대만의 나. 죽는 날까지 영원히.
라디오 무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성 지수를 살짝 올려드리고 삶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대중가요와 또 가슴 훈훈한 이야기들, 여러분의 삶의 도전을 가져다 줄 내용들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성공을 확신하라. 최선을 다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타인을 배려하라. 포기는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한 최대의 범죄이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식의 진단은 인간의 몫이 아니다. 살아있는 한 삶은 반드시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되어야만 한다. 포기하는 것 또한 선택 가능한 한 가지 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포기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많은 이들의 희생을 낳을 뿐이다. 성공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성공을 낳는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삶을 선물받은 존재다. 그 반대의 경우인 악마적 존재는 소설 속에나 존재할 뿐이다. 물론 성공의 과정은 항상 많은 어려움에 따른 좌절로 채워지게 마련이다. 어떤 이들은 그 도중에 걸음을 멈춘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성공을 확신하라. 모든 것은 그로부터 시작이다. 네, 미국의 철강 재벌로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의 인생 지침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 지침서를 그야말로 삶의 지침서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삼고 있고요.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시 또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의 다섯 가지 지침서 마저 소개해드려 볼까요? 자, 최선을 다하라. 무엇이 최선인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다. 산다는 건 결국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다. 최선을 다한 자에게 후회는 없다. 최선은 그 자체로 성공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최선은 피와 땀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요령과는 구분된다. 삶은 마라톤과 같다. 시종일관 최선을 다해야만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힘든 게임이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신의 섭리를 따르는 겸손한 마음과도 통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또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 타인에 대한 사랑을 낳는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이뤄가는 사회는 무한한 잠재력과 아름다움을 지닌다. 죽는 그날까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온당한 방법으로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실천하라. 타인을 배려하라. 더불어 사는 삶이 아름다우며 그것이 유일한 삶의 형태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나를 성장시킨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삶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심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나에 대한 타인의 사랑을 낳는다. 문제는 그 시작이다. 먼저 타인을 배려하라.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곧 진정한 사랑이다. 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말하는 인생 지침서 다섯 가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되새겨볼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성공한다고 확신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그리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가사나 의미가 좋은 노래는 좀 자주 틀고 있습니다. 이승열의 나라, Fly. 누군가에게 세상 전부인 사람, 갓난아기에게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랑하는 동안 물론 절대적으로 정말 사실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세상 전부가 될 순 없겠죠. 그래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겠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명문대학인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인종 비율을 보니까요. 백인이 절반이 조금 넘었고 아시안이 20%, 또 흑인이 12%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이든 인종별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아시안이 가장 높았고요. 다음이 백인 그리고 흑인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미국의 중학교 교장의 교육이 눈길을 끌더군요. 학생들에게 보라색 옷을 입게 하고 학생들에게 인종의 벽을 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학습적인 면 그리고 인성 교육 면에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일상을 전하는 이 블로그가 있는데요. Humans in New York, 뉴욕 사람들이라는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은 사진작가입니다. 31살의 브랜던 스탠턴이라는 남성인데요.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한 중학생을 만납니다. 흑인 중학생인데요. 스탠턴은 질문을 하죠. 네 인생에서 가장 너에게
중요한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가 처음 듣는 대답을 이 학생이 얘기합니다. 교장 선생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이죠. 이 흑인 중학생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뉴욕의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을 붙잡고 즉석으로 말을 걸고 인터뷰를 해왔지만 존경하는 인물로 자기 학교 교장을 지목한 학생은 처음 만났기 때문인데요. 이 보통 미국에서도 교장은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행정가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턴이 만난 학생은요. 뉴욕에서도 마약, 갱 이런 범죄의 온상으로 유명한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 사는 학생이었습니다. 13살 바이달 체스터넷이라는 이름의 학생인데요. 이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브라운스빌의 모트 홀브리지라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왜 교장 선생님을 존경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3살 소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마치 우리 엄마 같아요. 항상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너희는 소중하다라고 일깨워주시고요. 우리가 학생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면서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스탠턴은 이 교장 선생님이 참 궁금해졌습니다. 중학교를 찾아갔고요.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37의 나디아 로페스라는 여성인데요. 역시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로페스 교장은 전교생의 85%가 돈이 없어서 무료 급식 대상일 정도로 빈곤층이 많은 학생들이 절대 기죽지 않도록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일에 열성이었습니다. 이 로페스 교장은요, 흑인과 이 히스패닉이 대부분인 제자들을 학생이란 말 대신에 모범생 이렇게 불렀고요. 누구든 간에 말이죠. 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옛날에 아프리카의 왕족을 상징하는 보라색 유니폼을, 보라색 제복을, 티셔츠를 입도록 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은 위대한 아프리카 왕과 여왕의 혈통이고 천문학과 수학을 발명한 민족의 후손이라고 말했고요. 흑인들이 오랜 인구의 역사를 견뎌온 것처럼 지금 저소득 밀집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남은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죠. 커피 소년의 나를 사랑하자 들으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어제처럼 미련한 나를 사랑하자 구석진 방울로 있는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깜깜한 오늘을 사는 나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꽃꽃이 서 있는 나를 향한 노래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어제처럼 미련한 나를 사랑하자 구석진 방울로 있는 나를 사랑하자 내만 움직이는 나를 향한 노래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어제처럼 미련한 나를 사랑하자 구석진 방울로 있는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여전히 아름다운 나를 사랑하자 눈물로 보석을 삼아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라디오 무대 듣고 계십니다. 뉴욕 빈민가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장벽에 놓인 흑인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육자 로페스 교장 선생은요. 태어나서 여행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학생들을 데리고 매년 가을 이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서 맨하튼 뉴욕 번화가인 맨하튼 현장 학습을 다니고 있다고 해요. 또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가까운 대학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로페스 교장의 꿈은요. 이 전교생을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대에 견학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1년에 이 학부모의 기금이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1년에 모이는 기부금이 겨우 1,0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정말 열악하죠. 스탠턴은 이 사실을 알고 오케이, 네,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간 기자인 스탠턴은 정말 영향력 있는 블로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휴먼스 오브 뉴욕, 뉴욕의 사람들, 이 블로거는 책으로도 나왔고 스탠턴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매일 확인하는 사람만 해도 1200만 명에 달합니다. 바로 스탠턴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네티즌들이라는 것을 믿었고요. 바로 로페스 교장과의 인터뷰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금운동의 제목은 아이들을 하버드로 보내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모금운동이 시작되자마자 45분 만에 목표 금액 10만 달러가 모였고요. 열흘 만에 11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로페스 교장은 이번 모금액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신입생이 들어오면 하버드 대학을 견학할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대학에 진학하는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건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버드 대학은 물론이고요. 학생 비달과 로페즈 교장 선생님은 유명인이 됐습니다. 백악관 초청을 받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이 내용 역시 휴먼 인 뉴욕에 실렸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은 비달이 바이달이 대화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실렸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달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도 그대로 스탠턴 기자의 블로그에 올라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 뭔가를 이뤄내진 않는단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도움이 필요하단다. 절대로 너를 응원해주고 너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거라. 세상 밖으로 나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옳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은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란다. 그러니까 넌 널 도와줄 아주 많은 사람들을 가질 수 있단다. 이것을 기억해라. 도움의 손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그리고 늘 들을 준비가 돼 있으면 된다. 라고요. 이 내용을 읽은 많은 네티즌들은 응원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노래 더 듣고 가겠습니다. 유리상자의 노래 사랑해도 될까요?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문이 나를 향해 다 열려있는 것 같지만 막상 열어보면 닫혀있는 문이 참 많다. 방문과 대문만 그런 게 아니다. 자주 만나면서도 외면하며 지나가는 얼굴들, 소리 없이 내 이름을 밀어내는 이데올로기들, 편견으로 가득한 완고한 집들이 그러하다. 등 뒤에다 야유와 멸시의 언어를 소금처럼 뿌리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 문을 열 만능 열쇠가 내게는 없다. 이 세상 많은 이들처럼 나도 그저 평범한 몇 개의 열쇠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두드리는 일을 멈추진 않을 것이다. 사는 동안 내내 열리지 않던 문이 나를 향해 열리는 날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겠는가. 문이 천천히 열리는 그 작은 삐걱임과 빛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소리, 희망의 소리도 그와 같으리니. 도종환 시인의 열쇠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무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도록 하죠. 이 노래는 시가 있는 노래라고 하겠는데요. 한국의 영화 배우 이병현이 이 시를 읊었습니다. 한동안 이런 신앙송이 유행이었는데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병현이 낭송했고요. 시에 깔리는 배경음악은 들국화의 사랑한 후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으며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언젠가부터 전 행복이 TV 드라마나 CF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제 눈동자에서도 행복이 보입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좋은 일들만 생길 수가 있는지. 그렇게 늦게 오던 버스도 어느새 내 앞에 와 어서 집에 가 전화를 기다리라는 듯 나를 기다려주고 함께 보고 느끼라는 듯 감미로운 사랑 얘기를 테마로 한 영화들이 속속 개봉되고 읽어보고 따라하라는 듯 좋은 소설이나 시집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의 생일이 찾아옵니다. 그의 생일날 무슨 선물을 건네줄까 고민하는 내 모습이 참 이뻐 보입니다. 언제나 나를 떠올릴 수 있게 메모와 지갑을 겸할 수 있는 다이어리 수첩을 사줘볼까 하며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내 모습이 그렇게도 행복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으며 내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을 때 문득문득 불안해지곤 합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버스가 너무 빨리 와 어쩔 수 없이 일찍 들어간 집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 전화기만 만지작만지작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감미로운 사랑 얘기를 테마로 한 영화가 개봉될 때마다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게 되면 안 되는데, 읽을 만한 거라곤 선물 받았던 책 밤새도록 뒤적이며 울고 또 울게 되면 안 되는데, 입을 맞추고 싶다가도 손만 잡고 말아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일 선물 하나 고르는데 이번에 또 잘못되더라도 기억 속에 안 남을 선물을 고르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또 그렇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서인가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또 생기고 말았습니다.
라디오 무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세상 전부처럼 느껴질 수 없지만 짧은 시간만이라도 누군가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행복에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아주 잘 관찰하고 원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 것이죠. 상상력이나 추측이 아니라 관찰과 사실의 기초에서 말입니다. 이런 감동 누군가에게 주고 싶으신가요? 그럼 누군가를 잘 관찰하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래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끝곡은요, 조금 전에 들으셨던 시의 배경에 깔린 노래 골라봤습니다. 들국화의 사랑한 후에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서 있나 저 서양은 다시 다가오는데 별이 돼
다시 춤을 추는데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탈북자 김형수 씨.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북한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상견례가 북한에 넣었거든요. 북한에는 그 약혼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도 약혼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다 하더라고요. 약혼식이라는
게. 아, 예. 가르치는 사람 많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그 저희 그 회사에 있는 친구들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거기다가 약혼식이라는 건 이제 모른다 하더라고요. 아, 생소하더라고요. 상견례가.
생소할 거 없어요. 여기서 이제 상견례 다 그 다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탈북자 김형수 씨. 집안에 혼사가 있는 모양인데요.
집에 큰 아들애가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면서 만났던 북한인은 여성하고 이번에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행복인 거죠. 결혼식을 이제 해줘야 될 텐데, 우선 결혼식 하게 되면 이 남한에서는 이제 상결례라고 하는 상견례 그런 이제 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치러보는 아들의 결혼식.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이 큰 탈북자 김영수 씨.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로 합니다.
아니, 한 가지 여쭤보려고. 상견례라는 게 있죠, 상견례. 그 어떻게 해요, 상견례를? 아들애가 지금 친한 여자 쪽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한대요. 근데 상견례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들려가지고.
남자 쪽에서 부담해요, 비용을.
비용이라는 게 식사비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처음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양쪽 지방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폐물 주고받고 이런 건 없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 집 부모랑 그 집 보통 형제들 다 나오거든요.
아, 형제까지 다.
형제들, 뭐 배우자들까지 다 나와서.
아,
집안 식구끼리 처음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먹고 하는 거죠?
보통 한 정식 집잖아요.
그럼 그 식당.
점심이나 저녁 같이 먹고 그냥 아까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 자리에서 결혼 얘기 많이 오가요.
아, 결혼 날짜도 하고 뭐 다 그러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식당을 하되 그러면 그 식당은 여자 쪽에서 식당을 알아봐가지고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남자 쪽에서 알아보나요? 토론하나요? 그래서 토론해서?
그거는 왜. 그래서 보통 근데 비용은 남자 쪽에서 대처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뭐 그때 가서 이제 뭐 가락지나 뭐나 이런 폐물 주고 이런 거. 아, 왜냐면 북한은 약혼식이라고 있는데.
예, 약혼식 그때는
여기 약혼식이 있나요, 여기도?
약혼식 요즘에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상견례라는 건 없어요.
탈북자 김영수 씨. 북한에는 없는 상견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감이 오는 모양인데요.
예, 상견례는 기본 서로 만나서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상견례라고 하는데요. 우선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그 음식 값은 남자 집 측에서 신당 쪽에서 이제 돈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 쪽에서나 남자 쪽에서나 부모들하고 형제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참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형제 중에도 미리 출가를 했거나 장가 갔을 때 그때 이제 부부간도 함께 올 수 있고요.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인원수만큼 이제 인원수가 많아질 것만큼 식당에서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남자 쪽에서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자나 저희나 다 같은 북한에서 온 가족들이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고 드디어 상견례가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예비 며느리와 전화 통화를 하는 탈북자 김영수 씨.
네, 아버님.
옥주야, 나야.
네.
아프지 않아?
네, 아픈 게 없어요.
아니, 다름이 아니고 내일 그러면 우리가 12시 전까지 가면 되는 거야?
네, 12시까지 오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일단 계약 냈거든요. 10만 원. 그냥 가서 거기 목주 이름 되면은 방을 안내할 거예요.
먼저 위약금을...
저희도 10시에 갈 거니까. 12시에 갈 거니까.
아, 그럼 미리 말하지. 위약금 그러면 내가 먼저 내줘야 되는데.
위약금... 아니 괜찮아요. 저희가 다 냈어요.
알았어. 내일 그럼 내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마지막인데 결산하면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알았어. 그래 내일 또 이제 만나서 토론해보자고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
다음 날 한 식당에서 상견례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심하는 걸.
네.
아, 등장하는 시간만해도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15분. 근데 또 그건 우리 입장인데 하객 입장에서 너무 길어졌지.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저도 사회를 한번 저희 그 하나하고 때 나오네 사회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이제 깨대요. 근데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 이제 이게. 네. 네, 거기다 그 이제 좀 약간 그 박수 치고 그다음에 어떤 애 이렇게 한두 마디만 말해주고 그다음에 그저 기본 그 메뉴 때가 나가면 잠깐 다 끝나더라고 보니까.
상견례를 모두 마치고 나온 탈북자 김영수 씨 부부.
음식 짭짭한 깔끔하고.
글쎄.
여러 가지 이거 저기 따라.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못 먹겠다.
배불러 못 먹겠네. 마지막에 너무 지쳤잖아.
괜찮지 이제 사람들 보니까 뭐 다 그래도.
오늘 저 상견례 그 식당 그 값이 얼마 들었어요?
아, 이자 그래서 내가 결제했는데 지금 인원수가 몇 명이지? 여튼 전체가 35만 들었더라고.
그래도
뭐 많이 안 들었어. 근데 한 50만 들 줄 알았댔는데 그때는 미리 저 예약금으로 있잖아. 옥주가 10만 원 먼저 물었더라고. 그래 25만 원밖에 물었다니까.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양가 가족들의 만남인 상견례를 치른 탈북자 김영수 씨.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성과적으로 상견례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우선 상견례의 그 가격을 치르는 것이었는데 총 35만 원이 들었습니다. 35만 원은 달러로 봤을 때도 300달러 조금 넘어가죠. 한 320달러 되는데요. 저는 사실 얘기하는 게 인원수도 더 오고 음식값도 높아서 한 보통 한 50만 원, 거의 500달러 들 줄 알았었는데 그렇게는 들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너무 이제 리아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pain in the neck, pain in the neck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Pain in the neck, pain in the neck. This expression is very common in American English. Let's find out what it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I heard your office hired a new guy. How is he?
He is a pain in the neck. He is always late to meetings, and he never gets his work done on time.
Oh, really? I don't think he's going to last too long.
Actually, I don't think he'll ever get fired. His father is the president of our company.
Oh?
Yes.
조디가 친구 대니엘에게 I hear your office hired a new guy. How is he? 신입사원 한 사람 들어왔다며 괜찮아? 라고 묻자 대니엘은 Oh, he is a pain in the neck. 말도 마, 아주 골칫거리야. 회의에도 늘 늦고 일도 제 시간에 해놓는 적도 없어. 라고 불평하네요. 이에 조디가 Oh, really? I don't think he's going to last too long. 그래? 그 사람 오래 못 있겠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대니얼이 Actually, I don't think he'll ever get fired. 사실 그 신입사원 절대로 해고되지 않을 거야. His father is the president of our company. 그 사람 아버지가 우리 회사 사장이거든. 이라고 답하네요. Keep today's phrase, pain in the neck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your office hired a new guy. How is he?
He is a pain in the neck. He is always late to meetings, and he never gets his work done on time.
Oh, really? I don't think he's going to last too long.
Actually, I don't think he'll ever get fired. His father is the president of our company.
Oh?
Yes.
Today's phrase is pain, P-A-I-N, pain in the neck, N-E-C-K, neck, pain in the neck. The phrase pain in the neck is used to describe someone or something that is an annoyance or a hassle. So basically, if someone is being very annoying and is making things difficult for others, you can say that they are being a pain in the neck. 간혹 잠을 잘못 자고 나면 목이 하루 종일 아프죠. 그러다 보면 신경도 쓰이고 불편하며 짜증도 납니다. 이렇게 성가시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사람 또는 상황을 가리켜 a pain in the neck 이라고 합니다. 일을 어렵게 만들어서 남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He is a thorn, T-H-O-R-N, thorn in my side 라는 말이 있습니다. Let me give you two examples. 먼저, If my brother is bothering me way too much, 오빠가 너무 귀찮게 하면 I can say, My brother won't leave me alone. He is a pain in the neck. 우리 오빠는 나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아. 아주 성가시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If I am very annoyed because I can't seem to easily solve my math assignments, 수학 숙제가 어려워 힘이 들면 I can say, This math assignment is a pain in the neck. I can't figure it out. 수학 숙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제대로 풀 수가 없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remember that the phrase pain in the neck means that someone or something is an annoyance or a hassle.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4월 중순에 2015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시민사회에 대한 각국의 억압, 특히 언론과 야당에 대한 탄압이 확인됐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보고서 도입부에 국가 권력과 당국이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인터넷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며 반대파를 소외시키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관찰된다며 심한 경우 그들을 집에서 내쫓거나 살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많은 권위주의적 정권이 시민사회 운동가들을 괴롭히고 겁주며 때로는 감금하는 식으로 그들의 활동을 억제한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테러 관련법 혹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거나 행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자유를 통제하고 반대파를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독재 정권들이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이유는 그들이 공공의 감시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독재 정권은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고 하거나 해외의 민간 단체들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하기도 하며 테러 조직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고려할 가치도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공동체의 풀뿌리 민주주의적 요구들을 반영하지만 자신들의 견해를 강요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는 또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같은 테러 조직들이 점령지에서 시민사회 운동가들을 내쫓고 살해한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테러 조직들은 시민사회 단체가 정보기관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을 탄압합니다. 케리 장관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몇몇 정부가 자유와 안정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유는 지속적인 안정의 기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 기록된 암울한 사례들은 자유를 촉진하고 인권 운동가들을 지원하며 인권 위반 사례를 기록하고자 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